오늘 느헤미야 맥잡기 일곱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여기 느헤미야 이런데 이런 부분에 교과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 차례 이야기한 대로 전반적인 이런 흐름은 위열심이 목사님의 이 추석 강해를 따라서 하고 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섯 주에 걸쳐서 느헤미야기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루어졌어요. 약 4만 5천 명, 5만 명 남자 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여자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아마 한 2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이 1차 귀환하고 그 이후에 에스라 서기관, 그다음에 제사장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정경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고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이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 백성에게 남아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일,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느헤미야가 곧바로 완수를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서 10년 이상 그 땅에 남아서 총독으로 이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다 백성이 저 땅에 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느헤미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성벽 전체를 탐사하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많은 조롱을 받게 되고 또 음모도 있고 위협을 당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갖고 52일 만에 그난 150년 동안 무너져 내려앉았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정말 느헤미야기를 이렇게 가끔씩 다시 돌아와서 읽게 되면은 정말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52일이 한여름에야 그냥 뙤약볕에서 정말 그 백성들과 함께 같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창을 들고 그러고선 이 공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건축 도구를 들고 그러고서는 그 백성들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좀 선하게 비춰지는 때가 있어요. 이러한 그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여러분이 여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490년 메시아와 관련된 이 490년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이때까지가 69일에 483년 이게 지나간다는 거 그다음에 쭉 뛰어넘어서 마지막 한 이레가 남게 되죠. 그 한 이레가 마지막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 공사 시작이 되면서 다니엘의 70일에가 시작이 되는 거다. 요 정도는 그래도 좀 알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성벽이 다 완공이 됐어요. 이렇게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작한 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성경 사경회 아니면 지금식의 부흥회가 시작이 됐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8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레위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를 도와서 하나님의 그 율법 두루마리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 가서 뭐 명료하게, 일단은 명료하게 낭독이 되고 낭독이 됐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게 이게 이런 뜻이라고 명료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게 있으니까 구절에이나 온 백성이 우는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 말씀 정말 이랬냐. 그렇죠? 이걸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되고 그렇지 이런 엄청난 그런 그 후회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고 회개의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많이 우니까 에스라하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오늘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울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10절 가서 보면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우는 게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는 게 기쁨이 될 수가 있다 예, 얼마나 기쁘면 울음이 터져 나왔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낭독이 되고 정말 우리가 좋은 성우 이런 사람 써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명료하게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걸 이제 듣게 될 때 또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게 될 때 너무 기뻐가고 우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생겨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 부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내용이 여기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이 조금 긴 편입니다. 예, 9장이 몇 절까지지만 38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긴 편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요 시점까지 하셨던 그 일이 성경, 여러분 여기 성경 보시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거기까지의 일이 딱 38절에 요약이 된 거예요. 38절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 느헤미야 당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를 요약을 하시오. 그러면 느헤미야 9장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지금 그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9장. 예, 느헤미야 9장은 느헤미야 당시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창조 이후 3500년 동안 하신 일 창조 이후 약 3500년 동안 하신 일을 38절에 딱 요약을 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곧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세상 창조부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 또 특별히 여기에는 아주 솔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계속해서 경노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기 바빌론 생활하고 돌아와서는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아마 여든 거기 10장에 가서 보면 언약하면서 거기 대표자로 그래서 지도자들의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마 정확하게 84명이 있는 거예요. 84명. 그 84명이 날이나 해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때 맨 끝에 이제 나오니까 84명이 거기다 대표, 백성의 대표로 이렇게 날이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국가의 기도회를 연 거, 이게 성경에 세 번 정도 이제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에스라 9장에 나오고, 느헤미야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든지, 하여튼 다니엘서 9장 같으면은 다니엘이 혼자 대표로 정말 백성을 위한 국가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국가를 위한 그 기도가 이상하게도 9장에만 나온다. 에스라 9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모여서 국가 전체적인 그런 기도회를 하게 되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이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면서 예, 백성이 무슨 죄를 짓든지 아니면 백성이 무슨 전쟁에 나가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집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런 그 기도를 이제 하는 내용이 있고 이런 가운데 제일 유명한 구절이 역대기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이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 구절을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 우리 같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성도들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우리 레이건 대통령 취임할 때도 이 성경 구절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취임하던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너무 귀한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국가적인 그 기도의 행사가 있을 때 그 유대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이 성경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돌아섭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인 그 회개 기도회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런 모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 역대기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낮춘다는 건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우리 킹제임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사실 하나님은 얼굴이 없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의인화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구하면 그리고 자기들이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날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이 한 말들이 많아요. 그중에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조지 산타나야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이건 조금 좀 의역을 한 거고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생겨났는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는지 이거를 타선지석으로 삼고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 과거의 역사, 일어났던 일, 그게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반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올더스 헉슬리라고 한 사람이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사람들이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무언가 진실을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역사를 그렇게 배우는데도 역사가 주는 그런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야만 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기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역대기 상하,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국가의 그 흥망성쇠 뭐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뭐 삼국지구 뭐 이런 거 볼 거 없잖아요.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렇죠?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그런 거의 모든 종류의 왕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거든요. 어떨 때 국가가 부흥하고 어떨 때 국가가 패망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언을 읽고 그렇지 이런 모든 것, 또 여러 사람들의 인물의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보면 어떨 때 개인이 부흥하고 어떨 때 개인이 패망하는가.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패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그걸 보라고 하나님 이걸 이제 주시는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읽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읽고도 그거를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여기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차례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이달 24일에 이달은 7월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사는 6월 말에 6월 25일경인가 끝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이 7월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 신정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정 이렇게 되고 7월 10일이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이 끝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장막절 지내고 나서 7월 24일에 백성이 또 모인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료하게 낭독이 되고 너무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백성이 이거 한 이후에도 장막절 때 또 모였잖아요. 그렇게 한 이후에도 그리고 이제 또 모인 거예요. 7월 15일 날 시작이 됐으니까 일주일 지나면 7월 22일.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24일 날 또 모인 거예요, 백성이. 다시 말해 백성이 떠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더 선포가 되고 그러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금식이 계속해서 금식을 불러오고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죠?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의 어떤 그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24일이라고 1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3절 가서 보니까 그 24일 날 어떻게 했냐. 낮에 4분의 1 동안, 낮 12시간이니까 4분의 1이면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3시간 동안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뙤약볕이 내려 쬐는데 거기에서 서갖고 3시간 동안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이제 3시간, 뭐 점심이나 뭐 먹고 그러는 아마 3시간 동안에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6시간을 저 밖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데가 아니라 그 뙤약볕에서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죄들을 자백하고 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요 근래에 우리 모여서 6시간 집회하자.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던 데서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신 분들은 보통 설교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던데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무슨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가는 거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아이들도 많았고 교회에 이제 가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에 가야. 근데 부흥회가 많았잖아 옛날에는. 그렇죠? 그럼 부흥회가 새벽에 있죠. 그다음에 오전에 있죠. 그다음에 밥 먹고 오후에 있죠. 또 저녁에 있죠. 네 번씩을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일주일 부흥회 하자 그러면 아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또 사실은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어떨 때에는 우리가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저녁에는 한번 좀 모여서 좀 부흥회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일을 이제 하지 못했는데 좀 이제 성경 번역 다 놓고 이제 이러면은 그러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 예배당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랬는데 뭐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목사님이 있거나 이러면 그래서 한번 좀 부흥회로 모여서 정말 죄들의 자백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고 이런 거 3일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일주일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것들도 좀 잘 정착이 돼서 그래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절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께 이제 경배했다, 예배했다. 여기 가서 보면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나와요. 성경을 낭독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죄들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세상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날 하루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공예배. 그렇죠? 이 모든 요소가 지금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 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귀에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특별하게 자꾸 뭘 들어봐야 되겠다. 뭐 하나님의 뭐 임재 체험이다. 귀에다가 뭐 들려준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가 스스로 꿈꾸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읽는 걸 통해서 또 말씀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배우게 되면 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만나고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친밀해지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구나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더 하려고 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교회 자꾸 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이게 교회 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일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일, 교회 와서 일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다. 오죽하면 제가 우리 교회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거 뭐 밥 먹거나 해서 이거 할 수 없이 그 이런 거 말고는 교회에 일하러 오는 걸 목적으로 한 거 교회에 오지 마라.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정하신 그런 백성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일단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믿음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읽고 또 주일 같은 공예배에는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게 있잖아요. 우리도 특별히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면 그럼 하나님 높으신 분으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안에 가서 보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 찬송 자체가 기도인 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찬송과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특별하게 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 그 찬송 자체가 기도가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기 이제 찬송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서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매번 일어서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어떤 거 두 손도 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이름을 높인다니까 여호와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자꾸 이렇게 부르면 높여지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라 그러세요? 인격체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서 보니까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예, 면류관. 면류관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성경에만 있지. 추렁추렁 이렇게 내려오는 면류관은 없어요. 다 이렇게 성경에는 머리에 쓰는 왕관입니다. 그래서 그 왕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송하세요. 만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유지하시는 분, 그렇죠? 치리하시는 분. 이걸 만유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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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일에는 이 찬양으로 한번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에서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해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라.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아까 가서 보니까 자기를 낮추고 그랬잖아요.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라. 이게 주일날 아침에 이거 혼자도 부를 수 있는데 이 공예배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일날 아침에 이게 모여갖고 여기 올겐이 있고 뭐 피아노가 있고 악기가 있고 그렇지 이거 모든 게나 혼합이 돼갖고 다 일어서서 하늘 향해 이거 부르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찬송가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찬송가.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전부 한번 이 찬송가를 다 같이 하늘의 왕좌를 이렇게 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첫 곡으로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있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 말씀 낭독이 있고 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죄들을 고백하는 게 이제 2절, 3절에 이제 나오죠. 죄들을 2절에 자기 조상들,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이제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 자백한다. 이게 뭐예요? 고백하면서 말 그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7월 25일입니다. 근데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었어요. 속죄일은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다 용서받고 죄들의 용서받고 금식하고 자기 혼을 괴롭게 하고 이래갖고 이제 깨끗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2주가 지났는데 또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죄들, 이 우리 조상들의 죄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공예배를 드리러 여기 온다. 그거 오려고 하면은 애들하고 다 해서 옷 입고 자동차 몰고 여기까지 오려고 하는 거 그거 정말 큰 정성입니다. 헌금까지도 들고 그리고 두 시간이고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야 되고 이게 사실 이게 큰일이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세상의 모든 것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그중에 몇 시간은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타국인들하고 다 자신을 분리하고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내서 세상과 분리되는 거 이런 일이 가끔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이런 성경 작업이 끝나고 그러면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상과 분리하고 그리고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고 또 간증도 있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리된 그런 백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도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씀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이런 그 삶을 우리 한번 이루는 거. 뭐 매일같이 이렇게 모이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때를 정해서 이렇게 모이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예배 드린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4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5절 나와 있는 그 레위 사람들, 제가 다 읽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이제 드리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기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그 형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공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표를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아들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가 우리 걸 알아야지. 그게 거의 없이 그냥 우리 것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가서 보니까 딱 어떻게 돼 있어요. 주고 6절에 주는 홀로 주시니 다른 사람은 주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나열을 하는 거예요. 쭉 나열.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 느헤미야기에서는 정말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돌아와서 지금 성벽까지 다 완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하는 건데 우리 교회 공예배할 땐 창세기부터 하지 마세요. 이게 길어지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게 우리 기도의 앞부분에 1분, 2분은 있어야 되는 거다. 여기 공예배를 이제 드리게 될 때. 자,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지금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에 뭐 부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세상을 창조한 그런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본인들 시대까지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은 이름이 히브리 말로 이제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엘로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다음에 가서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그런 개념이 뭐 셋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자체를 읽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미 한 하나님만의 인격체가 여럿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분명하게 그 세 인격체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요 근래 우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는 미국의 유명한 그 교수님이 이제 했던 그 창조와 진화 이 비디오를 이제 하나 이제 올릴 거예요. 말 그대로 무한합니다. 무한해. 우주라고 하는 게. 이거를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지으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며칠 만에? 6일 만에. 6일 만에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바이블 빌리버가 돼서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참 곤란한 겁니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잘못된 이런 창조, 뭐 진화 이런 접목해갖고 나오는 게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이 처음에 원숭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된 거다. 이거 아주 영어로 얘기하면 스투피드한 거예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고 진화는 이건 어떻게 해요?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 원숭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진화가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얘기하면 영어로 you are stupid, stupid한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야. 차라리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날 시대 이론, 이거 뭐예요? 이거는 거기 하루가 10억 년도 되고 뭐 20억 년도 되고 그 이야기하는 게 날 시대 이론, 이런 거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재창조 이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전에 이 땅에 이미 아담 이전에 무슨 종족이 있어서 무슨 뭐 커다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물 속에 잠기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다고 하는 이런 재창조. 이건 그냥 저는 그냥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허구. 예,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지만 성경 전체 왜 그래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느헤미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뭐부터 해요? 창조부터 하잖아요. 창조부터. 재창조가 아니라 창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믿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유신론적인 진화론, 날시대 이론, 재창조 이론 이런 모든 거는 모두 비성경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성경대로 믿으면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의 24시간의 6일을 사용하셔서 우주공간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해내셨어요. 여러분 2년 전인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청 뭐 장관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포항공대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발탁이 돼갖고 인터뷰했는데 이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얘기했더니 그냥 국회의원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갖고 그런 걸 믿으면서 무슨 장관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갖고 낙마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6천년 믿었다고 그래갖고 낙마했어요. 장관에서. 그래서 아이고 근데 또 그거를 그렇게 보니까 그걸 또 무마하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무마할 게 뭐 있어요? 난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이게 내 믿음이다. 이게 믿음하고 아 중소기업청 장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 그것도 못해 그런 얘기도. 그렇잖아요. 예, 참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어갖고 이런 또라이들이 어디 있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라이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기 6일 동안에 6천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우리 그대로 이제 믿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창조부터 지금 이거 언급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성경 못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 안 믿고 진화한 그것만 믿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뭐 부활시켜 줄 거 믿는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있을 수 없어.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유신론적 진화론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모순.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일들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바울이 믿지 않는 그 이방 세상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야기를 하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왜 그러냐. 이게 깨지지 않으면 이방인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실 때 가서 창조과학회를 소개하셔서 거기 있는 그 글들하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이제 참조하시고 아마 김영인 교수님이 이렇게 그 창조에 관련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그 영상을 올려놓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 김영원 박사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러고 오셨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깨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원숭이에서 사람 나온다 그러면 미쳤다 그랬어요. 이금부터 200년 전에는. 근데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게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서 사람이 사람으로 원래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이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상한 시대가 우리가 열렸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으면 그런 말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세상 모든 것을 유지하십니다. 떠받쳐주세요.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모든 게 다 분자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잡지 않으면 다 분해가 된다니까. 이게 분해가 돼요. 이게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보면서 거기 가니까 하늘의 모든 군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하늘의 모든 군대, 여기 6절, 뭐 땅의 군대, 그렇죠? 이거 군대, 영어로는 호스트로 이제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를 들어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가서 보시면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게 군대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군대. 자,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도 하나님의 군대고, 그렇죠? 인간도 하나님의 군대고, 짐승도 하나님의 군대고, 물고기 떼도 하나님의 군대고, 풀밭에 있는 저런 꽃들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쓰시기 원할 때 싸우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군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성경 지금까지 내려온 게 만군의 주,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 만군도 원래는 군대들의 주예요. 군대들의 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성경이 개정이 될 때는 있는 그대로 해야지 안 된다. 이게 만군이 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이 군대들의 주, 이렇게 해서 군대들 이끄시는 그런 그 주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면 이런 모든 게 다 딱딱 맞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칩니다,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다. 그다음에 이제 7절에서 이제 30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7절에서 30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말라기까지 성경책의 3분의 2가 구약성경인데, 그게 얼마까지 역사를 기록하냐, 약 3600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예수님 나오면서 이제 신약시대, 신약 성경의 앞부분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사신 분이에요. 십자가 사건까지가 구약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가 약 6천년이에요. 4천년이에요. 그 4천년. 그 4천년 가운데 1장부터 11장 창세기 그게 2천년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2천년을 다루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렇죠? 거기까지가 대략적으로 한 1500년 정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500년. 이게. 그래서 지금 그 15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지금 이게 요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준다. 영어로 얘기하면 give, gave, 이렇게 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적어도 15번 정도가 나옵니다. 8절, 15절, 35절 가면 땅을 주시고, 13절에 율법을 주시고, 20절에 선한 영을 주시고, 15, 20절에 물과 음식을 주시고, 어려움에 빠질 때 27절에 구출자를 주시고, 22절, 24절에 승리를 주시고, 계속 주시는 분. 그래서 선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민족이 형성되는 내용이 7절에서 이제 18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누구부터 나오느냐? 아브라함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24장 가서 보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어떻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다가 이 땅에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찬양받을 그런 아버지.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거는 여러 사람들 아니면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고, 7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으면 많은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그 일생 동안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정말 클라이맥스까지 올라가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것도 독생자 이삭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 정말 놀라운 그 믿음을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시작이 되는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손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자손들 가운데 또 메시아, 여자의 씨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거를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서는 민족 형성이 어려워요. 가나안 족속이 많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해서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 탈출할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만, 300만 이렇게 민족이 형성이 돼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열 가지 심판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뭐 개구리 섬기고 다 이런 이의 섬기고 이런 그게 이집트의 신들이었는데 이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저건 다 가짜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11절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12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해 주시고 특별히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백성에게만 안식일을 주신다. 제가 가끔씩 그 유튜브 이런 게 올라오는 그 덧글을 봅니다. 거기 이제 많이 보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주일과 안식일인데 아 정말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물론 안식교인들이 거기다 이제 다는 걸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어떻게 이거를 바꿔야 될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여러분 그러니까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안식일 일곱째 날 지키는 거는 누구에게만 표적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우리는 어떤 걸 지켜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 첫날을 지금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다음 세상에 가서나 이해가 될까? 그 모르겠네. 진짜 너무 이해의 폭이 이렇게 좁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들으려고 하자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5절에 만나와 메추라기 한 물을 주시고 그래서 모세의 표현에 따르면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다음에 신발이 다 닳지 않고 입었던 옷이 헤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40년 동안 떼약부 내리는데 거기 돌아다니는데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아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도해 주셨다. 근데 이제 16에서 18절에는 민족의 배반 행위를 이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배반한 게 어디예요? 떠나서 한 1년쯤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스파이 보내라 그래서 보냈잖아요. 그것도 본인들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가게에서 가서 어떻게 해요? 12명 가서 10명이 저 땅 못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반역하고 배반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모세가 또 율법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때가 왔구나 그러고 어떻게 또 다 금 모아갖고는 금송아지 이집트에서 봤던 그 아피스 그 황소를 섬기고 결국 그 일한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저쪽에 북쪽에 단하고 밑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긴 거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성경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음이 선포됐는데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는데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19절에서 22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이렇게 딱 어떻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딱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 빙빙빙빙 여기 돌다가 어떻게 해서 저 동쪽으로 넘어가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는데도 들어가면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성전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방법이 이렇게 되니까 어째서 동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점점 접근해 오면서 시온의 왕도 죽이고 바산왕 옥도 죽이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어디로 들어와? 요르단강 앞에까지 이제 와서 여기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 바산왕 옥의 땅하고 그 다음에 시온의 땅하고 여기 이걸 다 차지해서 요르단 동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거기에 소도 많고 양도 많고 한데 거기 초장이 많으니까 달라고 해서 그렇게 두 지파 그다음에 반 지파에게 주고 나머지가 이 안에 들어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다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근데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그냥 계속해서 배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서 30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백성을 증가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땅을 주시겠다.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땅이 다 정복이 되고 배분이 됐어요. 이 모든 건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배부르고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신명기에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장 15절. 그러나 여술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데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등 따뜻해지니까 그렇죠? 이제 다 우리 힘으로 다 한 거다.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을 차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유명한 그 토마스 카일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번영을 견뎌낸 사람 한 명밖에 없다. 한 명. 등 따뜻해지고 그러면 다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뭐 저 이재용 신이, 정의선 신이 뭐 이런 사람들이 3대째 내려가서 재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통 극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억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 정말 재벌이라고나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 승리한 사람들의 저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냐?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역사가 심지어 다윗도 모든 거 다 평정이 되고 하니까 가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그런 거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그렇게 저런 커다란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잠언에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거 두 가지를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 내게 거절하지 마셔라. 하나님께.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제 내가 배불러서 배가 부르면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배부르면 주님이 누구냐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토마스 카일라일처럼 그 유명한 이런 사람이 역사적 데이터를 다 분석해보니 고난과 역경은 100명이 견딜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부와 그 다음에 번영은 한 명밖에 견디지 못한다. 이거를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면 줄수록 이걸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어딘지 이 방향으로 나가면 이게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일 이후에 가나안 땅이 이제 정복이 되고 그리고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에 같이 살던 그 장로들이 이제 살다가 죽잖아요. 죽자마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새 세대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들 그렇죠. 두 세대 지나가 지금 세 번째 세대 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반드시 배우고 그다음에 역사의 그 교훈을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에 재판관들의 시대, 사사시대가 열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잘 살게 해줘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배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해요. 엉엉 울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불쌍해서 도와주고. 이게 계속해서 40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다가 그 뒤에 왕을 또 구하잖아요. 하나님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세요. 사울을 주시고 40년 동안 다윗을 40년 주시고 솔로몬을 40년 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르호보암 시대가 이제 됐는데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배도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타락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겨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돼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특별히 북왕국 열 지파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교도들처럼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교도 국가에 가서 살아라. 여러분 아시겠죠? 이교도들처럼 살기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니 한번 가서 살아봐라. 그래서 거기 가서 산 이후에는 뭐가 없어졌냐? 우상 숭배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른 죄악은 많은데. 그래서 가서 직접 체험해 보니까 돌덩어리 이런 거 섬기는 건 안 되겠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돌아온 거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아갖고 그래서 지금 여기 엉엉 울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자신들을 그 상태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31절에 38절. 31절에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32절.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돌아오긴 했는데 심히 상태가 어렵습니다. 겨우 성벽 완공했습니다. 33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34절에 35절 우리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그 다음에는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38절에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27절 가서 보면 지도자들이 언약을 따 뭐 이렇게 대충 적었겠죠. 거기다 84명이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84명이 거기다 날인. 자기 인감도장을 땅땅땅땅 찍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왜 이걸 공부했냐?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렇죠? 특별히 구약시대엔 아버지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신약시대에 와보니까 아들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예요. 이렇게 돼서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우리가 삼위구나 하는 것이 신약성경에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배우느냐. 지난 한 6천년 동안 이 한반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거의 대다수가 무지와 어둠과 가난에 말 그대로 쩔어서 살았습니다. 쩔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제 36년 이거 끝나고 나서 정말 강권적으로 이승만 박정희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 완전한 그런 획기적인 이와 같은 경제부흥 이루어서 상위 전 세계 상위 10대 국가 안에 들 수 있도록 이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학교 가면 이게 빵 주고 우유 주고 옥수수 빵 주고 뭐 꿀꿀이 주고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뭐 차 두 대씩 가지고 살고 그렇죠. 뭐 아파트도 있고 뭐도 있고 세계에서 여행 제일 많이 가고 그 이런 나라로 지금 변했잖아요.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이게 일어난다는 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뭐로 바뀌었냐? 번영복음. 그렇죠? 예수 믿고 하면 만사형통한다.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교회 안에 그냥 락음악 같은 거 이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걸 그냥 꽝꽝꽝 되는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교회 음악이 다 잠식이 되고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요새 가보세요. 이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주일학교 운영이 안 된다.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국가가 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결국은 뭐가 등장해요? 마귀의 가장 악랄한 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심지어 예배드린 것까지 이렇게 방해를 받는 이런 시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70년 전에 이와 같은 걸 이루어 주셨다고 믿거든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 거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죄를 자백하고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 그 일이 있어야 국가가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고 개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강단에서 곳곳에 강단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 선포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는 우리 사랑침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